남에서 북으로 하늘에서 땅으로 생명을 전합니다.
사랑과 믿음으로 세우는 생명의 강.
이어지는
찬양의 향기 가득한 시간
내 마음의 찬양. 북초선 형제 자매님들 안녕하십니까? 내 마음의 찬양 주나무 목사입니다.
안녕하세요. 백예은 자매입니다.
네, 지난 한 주 동안도 잘 지내셨죠?
목사님, 제 친구들이랑 이야기하다가 궁금한 게 생겼는데요. 요즘 버더에 스스로 편안하게 죽는 안락사를 허용하는 나라가 있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안락사는 나쁜 것 같다고 말했더니 제 친구는 그 사람이 원하는 선택인데 그게 왜 나쁘냐고 하더라고요.
예은 자매님은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안락사는 하나님이 보실 때 죄라고 생각하시는 거죠?
맞아요. 그런데 그 친구는 성경에 안락사하지 말라는 말이 안 쓰여 있는데 그게 죄인지 어떻게 아냐고 하더라고요. 우리는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고 있잖아요. 그런데 성경에 안 나오는 문제는 그것이 죄가 되는지 아닌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성경이 기록되던 시대에 지금 사회에서 말하는 안락사라는 개념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그것이 죄인지 아닌지 알 수 없을 것 같지만 사실 이미 성경에는 무엇이 죄이고 악한 것인지 알 수 있는 모든 원리가 쓰여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런데 이렇게 성경에 쓰여 있지 않은 문제들이 나오면 뭐라고 대답해줘야 할지 모르겠어요. 안락사 문제뿐만이 아니라 마약이나 인간 복제와 같은 문제는 현대 사회에서 기술이 발달하면서 생기는 문제들이잖아요. 그리고 어떤 친구들은 성경에서 죄라고 여겼던 기준이 지금 시대에는 맞지 않기 때문에 지금은 죄가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안타깝지만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많아졌죠. 심지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 중에도 자기 마음대로 죄악의 기준을 성경이 아니라 이 시대의 문화로 해석하는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저는 뭔가 이건 아닌 것 같은데 말로 설명을 못하겠어요. 목사님께서 속 시원하게 설명해 주셔서 답답한 것을 풀어주시면 좋겠네요.
예은 자매님은 그래도 세상의 문화나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에 관심이 있는 것 같아서 참 다행입니다. 그럼 오늘은 성경 말씀을 통해서 무엇이 죄인지 아닌지 어떻게 분별하는지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죄악을 판단하는 기준입니다.
오늘 집중해서 잘 듣고 다시 그 친구에게 설명해 줘야겠어요.
네, 좋은 자세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우리의 모든 죄로부터 우리가 벗어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무엇이 죄악인지 아닌지조차 모른다면 예수님을 믿고 따라갈 수 없겠죠? 찬송가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려 함께 듣고 계속해서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우리나라 옛날 조선시대에는 결혼한 여자에게 죄라고 여겨지는 7가지 죄악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 시부모님 말씀을 안 듣는 것. 두 번째, 아들을 못 낳는 것. 세 번째, 남편의 첩을 질투하는 것. 네 번째, 집안 물건을 훔치는 것. 다섯 번째, 심한 병에 걸리는 것. 여섯 번째, 말이 많은 것. 일곱 번째, 다른 남자와 간음한 것.
지금 보면 이게 죄가 되나 싶은 이상한 내용이 많은데요. 무조건 시부모님 말을 듣는 건 말도 안 되고 요즘 결혼해도 아이가 안 생겨서 마음 아픈 집도 많은데 그리고 남편이 첩을 준다는 건 지금 보면 그냥 불륜 아닌가요? 그리고 병 걸리는 것이 내 마음대로 되는 것도 아닌데 병 걸리는 게 죄라니요.
방금 말씀드린 기준은 조선시대에 결혼한 여자들에게 칠거지악, 즉 일곱 가지의 악이라는 이름으로 이것을 어길 경우 합법적으로 집에서 쫓아낼 수 있었다고 합니다.
도둑질이나 다른 남자와 불륜한 것은 지금 봐도 죄가 맞지만 다른 것들 중에는 지금 보면 죄가 아닌 것이 많네요. 이래서 시대가 바뀌면 죄악의 기준도 바뀐다고 사람들이 생각하게 되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이런 걸 예로 들면서 성경에서 말하는 죄의 기준은 시대에 뒤떨어졌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죠. 하지만 그 말을 그대로 받아들이면 죄악이 무엇인지의 기준은 언제든지 바뀔 수 있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내가 하면 죄가 아니고 당신이 하면 죄라는 듯이 여러 가지 도덕적인 혼란이 생기게 되는 거죠. 바뀌는 시대 속에서 죄악의 기준을 정하는 것도 사람이 되는 거니까요.
기존 역사 속에서 잘못된 죄악의 기준이 있었다고 해서 변하지 않는 죄악의 기준이 없는 건 아니라는 말씀이죠. 제가 생각해도 만약 시대에 따라서 죄악의 기준이 변한다면 무서울 것 같아요. 과거에는 불륜을 저지르면 가정 파괴범이라고 해서 처벌했지만 지금은 처벌받지 않고 개인적으로 처리하라고 법도 바뀌었다고 들었습니다. 죄악의 기준이 분명하지 않으면 세상을 혼란스럽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선과 악의 기준이 계속 변하고 자기 마음대로 결정되는 상황을 성경에서는 죄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성경에는 시대가 변해도 변하지 않는 죄악의 기준이 있습니다. 성경에 써있지 않은 문제를 판단하기 전에 먼저 확실한 기준이 되는 성경에 나온 죄악의 기준을 살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절에서 17절 말씀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일러 가라사대.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너의 하나님 여호와로라.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아무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아들에게로 삼사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너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나 여호와는 나의 이름을 망령되어 일컫는 자를 죄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제7일은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육축이나 내 문 안에 유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제 7일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살인하지 말지니라.
간음하지 말지니라.
도둑질하지 말지니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지니라.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지니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나귀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지니라. 아멘.
지금 함께 읽은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직접 지키라고 명령하신 열 가지의 계명, 십계명입니다. 1에서 4계명까지는 하나님께 우리가 지켜야 할 선과 악의 기준이고 5에서 10계명까지는 우리 사람들끼리 서로 지켜야 하는 선과 악의 기준입니다.
십계명에 대해서는 알고는 있었어요. 그런데 일반적인 사람들이 생각하는 죄의 기준이 어마어마한 것과는 다르게 의외로 분명한 기준을 알려주셨네요.
일단 시대가 환경이 변하면서 다르게 적용해야 할 것이 있고 하늘이 무너져도 절대로 변하면 안 되는 윤리, 도덕적 기준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를 구분하지 못하고 마구 뒤섞는 것에서부터 문제가 생기죠. 먼저 성경에 구체적으로 언급된 죄악의 기준을 십계명 안에서 찾아보겠습니다.
1에서 4계명까지는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것에 대한 말씀이라서 믿지 않은 사람들은 동의하지 못하겠어요.
네, 그럴 수 있죠. 하지만 사람들이 잘 모르는 것이 있습니다. 1에서 4계명을 지키지 않으면 5에서 10계명을 지킬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5에서 10계명을 사람들이 잘 지킬까요?
전 세계적으로 생각하면 지금도 살인, 강도, 간음, 사기, 폐륜, 사건들이 발생하고 있겠죠? 만약 하나님이 없이도 나머지를 선악의 기준을 지킬 수 있다면 우리가 보고 있는 세상이 지금 같은 모습은 아닐 것 같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계명을 포함한 모든 계명을 딱 두 가지로 요약해 주셨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둘째는 우리 사람들끼리 서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리스도인들은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어 모든 인간관계 안에서 사랑으로 살게 되는 거죠.
네, 맞습니다. 오늘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친구들에게도 설명할 수 있는 죄악의 기준을 알려주는 것이 목적이니까 5에서 10계명이 왜 변하지 않는 죄악의 기준인지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세상에 사람이 살고 있다면 반드시 낳아준 부모가 있습니다. 사람이 세상에 태어나서 가장 먼저 겪게 되는 인간관계가 부모와 자식관계입니다.
아무리 시대가 바뀌어도 나를 낳아준 부모가 나를 돌보고 가르쳐야 살 수 있는 구조는 바뀌지 않겠죠. 부모님을 사랑하고 공경한다면 기본적으로 가정이 화목하게 될 것을 말씀하신 것 같네요.
네, 그렇죠.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신 아버지라고 성경에서는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감사하는 모습은 우리를 하나님의 마음으로 돌보고 키워주시는 부모님에게 연결됩니다. 혹여 타락한 세상이기에 나쁜 부모가 있을지언정 나도 언젠가는 부모가 될 것이기에 사랑의 관계는 중요하죠.
살인하지 말라는 기준도 시대에 따라 변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자유롭게 사람을 죽여도 된다는 사회가 정상적으로 돌아갈 거라 생각되지 않네요.
나라에서 법으로 승인된 전쟁이나 사형 집행은 성경에서도 예외적으로 사람의 생명을 거둘 수 있는 기준으로 나옵니다. 그러나 이외에 사적인 살육은 절대로 허용될 수 없는 분명한 죄입니다.
간음은 어떤가요? 조선시대는 남자들이 첩을 두고 살아도 법적으로 문제가 안 됐었고 지금도 결혼하지 않은 상태로 서로 사귀는 남녀가 성관계하는 것이 일반적인 문화가 된 것 같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기준을 바꾼다고 해도 예수님은 결혼한 부부관계 이외의 모든 성적인 행위, 심지어 생각조차 간음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확실하네요. 하나님의 기준은 생각보다 분명한데 사람들이 그 말씀에 따르기 싫어하기 때문에 고민하는 것 같아요.
도둑질과 거짓말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소유가 아닌 것들에 대해서 불법적으로 획득하는 것을 훔친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지금 해킹으로 개인의 정보를 훔치는 것도 물건을 훔친 것은 아니지만 내 것이 아닌 다른 사람의 것을 동의 없이 가져간 것이니 도둑질에 해당하죠.
거짓 증언하지 말라는 것도 생각해보면 그 범위가 넓네요. 사실이 아닌 것을 말하거나 전달하기만 해도 당하는 사람은 모함을 당한 것과 똑같으니 누구한테 들은 말을 옮기는 것조차 나도 모르게 거짓말을 하고 있을 수 있겠어요.
남의 것을 탐낸다는 것은 악한 욕구로 다른 모든 죄를 저지르는 동기가 될 수 있겠네요. 동생을 질투해서 죽인 가인의 이야기도 결국은 동생의 예배가 인정받는 것을 탐냈기 때문이죠. 또 다른 사람의 배우자를 탐내서 간음도 하고 물건을 탐내서 도둑질도 하고 도둑질하려고 거짓말하는 것은 또 사기가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죄악이라 생각하시는 기준이 분명하니 우리 중에 죄 없는 사람이 없다는 성경의 말씀이 사실이네요. 이런 죄악에서 스스로 빠져나올 수 없는 우리를 위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거죠?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죄를 용서받을 수 없고 또 죄로부터 자유를 누릴 수 없습니다. 죄를 용서해 주실 뿐만 아니라 이런 죄악의 기준이 지켜질 수 있게 하시는 은혜의 찬양을 가져와 봤네요. 찬송가 이 세상 험하고 가사를 읽어주세요.
이 세상 험하고 나 비록 약하나 늘 기도 힘쓰면 큰 권능 얻겠네. 주님의 권능은 한없이 크오니 돌 같은 내 마음 곧 녹여주소서. 내 마음이 약하여 늘 넘어지오니 주 예수 힘주사 굳세게 하소서. 죄사함 받은 후 새 사람 되어서 주 앞에 서는 날 늘 찬송하겠네.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피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희겠네.
무엇이 죄인지 아닌지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을 안다고 해도 죄를 범하지 않도록 하는 것은 예수님의 은혜입니다. 찬송가 이 세상 험하고 함께 듣겠습니다.
늘
아멘입니다. 이제 성경이 말하는 죄의 기준을 살펴보았으니 마지막으로 성경에 나와 있지 않은 문제에서 죄악을 구분하는 방법을 알아볼까요? 성경에 마약, 인간복제, 안락사 하지 말라는 말이 써져 있지 않으니 그건 죄가 아닐까요?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예수님을 믿는 저의 마음이 본능적으로 그건 아니라고 말하는 것 같아요. 하지만 이렇게만 말하면 다른 친구들을 설득할 수 없겠죠?
성경에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악한 죄들이 이름이 하나하나 다 적혀 있지는 않습니다. 당연하게도 성경이 기록된 시대 이후에 새롭게 나타난 죄들도 많으니까요. 하지만 성경이 죄라고 분명하게 말하고 있는 것에서 죄가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는 기본 원리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안락사 문제는 어떻게 죄인지 아닌지 분별할 수 있을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네 가지 원리를 뽑아봤는데요. 첫 번째, 생명을 일으키는가, 생명을 거스르는가. 두 번째, 관계를 유지시키는가, 관계를 파괴하는가. 세 번째, 모든 사람을 이롭게 하는가, 몇몇 사람에게만 유익한가. 네 번째, 진정한 기쁨을 주는가, 아니면 잠깐의 쾌락을 주는가입니다.
그 기준으로 제가 안락사 문제를 판단해 볼게요. 자기 스스로 생명을 포기하는 거라면 자기 스스로 자기를 죽이는 살인이 아닐까요? 만약 이런 안락사가 일반적으로 유행하게 되면 생명이 자라나는 것이 아니라 파괴하는 일이 많아질 것 같아요.
네, 잘 판단하셨네요. 안락사는 기본적으로 생명의 주인이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라는 교만한 생각을 바탕으로 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생명의 가치를 자기에게 기쁨이 없으면 언제든지 끊어버릴 수 있는 물건같이 취급하게 되죠. 그것은 안락사 프로그램을 비싼 돈에 팔고 있는 몇몇 사람에게만 유익할 뿐 대다수의 사람에게는 오히려 위험한 선택지를 새로 만들어준 것과 같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이 세상의 전부라고 생각하여 인생을 마치게 만드는 악한 결정이네요. 말씀하신 대로 성경에 정확히 나오지는 않는 문제도 잘 분별할 수 있는 기준을 알겠어요.
네, 지금까지 무엇이 죄인가 아닌가 판단하는 기준을 알아보았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무엇이 죄냐 아니냐를 묻기 전에 우리에게 주어진 상황 속에서 분명하게 선한 일이 무엇일까 생각해보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아멘입니다. 이제 친구들이 성경에 안 쓰여 있으니 마음대로 생각해도 된다고 말하면 할 말이 생겼네요.
네, 북조선과 남조선의 모든 사람이 변화하는 세상 속에서도 분명한 죄악의 기준을 가지고 예수님과 함께 순종하며 살아가시길 축복합니다. 찬송가 나의 죄를 씻기는 마지막으로 들려드리면서 이만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내 마음의 찬양 주나무
백이온이었습니다. 다음 주에 또 만나요.
예수 광야에
우리의 삶이 있습니다.
광야에
배움이 있습니다.
광야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광야 같은 삶 속에서
그신 하나님을 만납니다.
광야학교. 북조선의 성도님들, 오늘 하루도 세상이라는 광야 한복판에서 살아내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애 많이 쓰셨습니다. 잘하셨습니다. 하나님과 여러분을 섬기는 저 길목사도 하나님 은혜로 평안하고 건강하게 잘 지냈습니다. 하윤 자매님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잘 지내고 계시죠?
네, 목사님. 저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평안한 날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네, 하나님의 은혜로 지난주까지 해서 섬리에 관한 교리를 드디어 마쳤습니다. 마지막 부분에서 계속해 살펴본 것은 섬리를 의심하는 반대 질문들과 그에 대한 대답들이었죠. 하나님께서 십계명의 강도질, 살인 같은 것을 금하셨고 하나님 모순된 분 아니시니 그런 일들을 은밀한 섭리로 행하실 리 없다라는 주장은 하나님을 좋은 분으로 설명하는 것 같지만 사실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지 않는 것이라고 했어요. 이 질문은 어떻게 대답하면 좋을까요?
우선 자신의 법에서 금지하시는 일들을 그의 은밀한 결정으로 뜻하시지 않는다는 설명은 맞습니다.
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그런 악행들을 계획하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그런 은밀한 섭리조차 하나님의 섭리인 것은 그런 악행들이 악인들의 특정한 행위이자 그들이 당하는 형벌인 한에서는 그것들을 뜻하시고 인정하시는 것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네, 그리고 질문에서 하나님께서 동일한 목적으로 동일한 점에서 동일한 일을 뜻하기도 하고 금하기도 한다는 주장은 이런 의견 자체가 잘못됐다고 했습니다. 그렇죠?
맞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동일한 일을 뜻하기도 하시고 금하기도 하십니다. 하지만 둘 다 목적이 다르고 정황이 다릅니다.
그렇죠.
예를 들어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파는 일을 뜻하셨는데 그것은 요셉을 높이시려는 목적, 아브라함이 자손이 애굽에서 종노릇 하리라는 예언을 성취하시기 위한 목적,
네.
또 극심한 흉년으로부터 야곱의 가문을 보호하시려는 목적이 있으셨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의 형제들은 요셉을 시기했기 때문에 그가 미워서 팔았습니다.
그래요. 하나님께서 요셉이 팔려가는 것에 대해 그런 뜻하심과 목적이 있으셨지만 형제들의 미움 때문에 요셉이 팔려갔다는 점에 대해서는 그분이 그것을 승인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들의 행위를 끔찍한 것으로 정죄하셨죠. 또 그들을 그래서 고통스럽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많은 일들이 우연히 자유로이 행해짐으로 하나님의 불변하신 작정과 섭리에 의해 다스려진다고 볼 수는 없다라는 주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답하면 좋을까요?
요셉이 애굽에 팔려가 총리가 되는 하나님의 이런 불변하는 작정을 섭리의 1차적 원인, 또 필연적 원인이라고 하고
네.
모든 일은 그 원인에서 비롯됩니다.
그렇죠.
반면 똑같은 그 사건을 요셉 개인이나 형들의 관점에서 보면 갑작스럽게 일어난 일인데 이것을 섭리의 2차적 원인 또는 우발적 원인이라고 합니다. 이렇듯 어떤 한 사건에 대해 하나님께서는 원인과 결과 사이에 불변하는 질서가 있지만 피조물에게는 원인과 그 동일한 결과 사이에 가변적인 질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필연적일 수밖에 없는 그 일이 피조물에게는 그 동일한 결과가 우발적인 것처럼 보이는 것일 뿐입니다.
네, 또 하나님의 뜻과 섭리는 불변하는 것이니 변하지 않는 것이니 어떤 수단들을 사용한다고 해도 그거 헛수고 아니냐. 아니 그런데 또 하나님께서는 기도하라고 기도라는 수단을 사용하라고 명령하셨다. 이거 뭔가 모순이 아니냐라는 뭐 도구의 무용성, 도구의 쓸모없음에 관한 질문에는 어떻게 대답하면 좋을까요?
하나님의 변하지 않는 섭리와 성도들의 기도나 노력과 같은 수단들은 서로 충돌하는 문제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정하신 목적과 결과를 이루실 목적으로 수단이나 2차적인 원인들을 사용하기로 결정하셨고 또 성경 말씀 속에서나 자연 속에서나 그것들을 사용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무엇보다 우리에게 그것들을 사용할 것을 명령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빛과 어둠을 창조하셨죠. 또 곡식이 땅에서 돋아나도록 명령하셨어요. 그게 원칙이에요. 또 우리 삶의 기한을 불변하는 원칙으로 정해놓으셨습니다. 그럼에도 태양이 날마다 뜨고 지는 것은 헛된 일이 아니에요. 밭에 씨를 뿌린 다음에 물을 주고 잘 키워가는 것도 결코 헛된 일이 아닙니다. 또 우리 삶의 기한이 하나님의 뜻에 다 정해져 있어요. 그럼에도 매일같이 주께서 베풀어 주신 음식을 먹고 운동을 하고 그렇게 우리 삶에 필요한 생명의 일들을 해가는 것, 이것은 결코 헛된 일이 아닙니다. 마지막으로 필연적인 것들, 하나님이 작정하신 뜻들이죠. 이것에 대해서는 어차피 뭐 하나님이 그렇게 되도록 한 거니까 상급이나 형부를 베푸는 건 합당하지 못하다. 이런 주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답하면 좋을까요?
필연적인 것이든 가변적인 것이든 악행은 어쨌든 형벌을 받는 것이 마땅합니다. 왜냐하면 악행에는 사람의 부패성과 부패한 뜻이 그 안에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네, 이상 지난주에 살펴본 것들 중에 중요한 내용이었고요. 이제부터는 교리문답 28문을 새롭게 알아보겠습니다.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제28문 질문. 하나님께서 만물을 창조하셨고 그것들을 그의 섭리로 여전히 지탱시키신다는 것을 아는 것이 우리에게 무슨 유익이 됩니까? 답은요?
역경 중에서 인내하고 순경 중에 감사하며 장래일에 대해서도 우리의 신실하신 하나님을 든든히 신뢰하며 그 어떠한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는 것을 확신하게 되는 유익이 있습니다. 이는 모든 피조물이 완전히 그의 손에 달려 있어서 그의 뜻이 없이는 아무것도 움직일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네. 최근 몇 달 동안 우리가 배운 내용과 순서를 보면 이제 크게 보면 어떻게 되나요?
하나님의 창조의 교리와 섭리의 교리를 배웠고 또 창조를 먼저 또 바로 이어서 섭리를 배웠습니다.
그래요. 그런 두 가지를 배웠고 순서로 보면 그렇죠. 자, 그렇다면 그것들을 왜 배웠을까요? 창조 교리와 하나님의 섭리 교리를 알고 배운 대로 지켜 살아가는 것은 왜 중요할까요? 아니죠. 좀 더 분명히 말하면 그것은 왜 우리에게 필수적인 것일까요?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 먼저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의 위로와 구원을 위해서입니다.
진짜 그렇겠네요. 하나님의 창조와 섭리를 부인하는 자들은 당연히 전능하심이나 지혜로우심, 공의로우심이나 모든 것을 아심과 같은 하나님의 속성들도 부인할 테니까요.
그래요. 그분의 속성들을 부인하게 되면 그 다음은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하나님을 높여 기리거나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리지 않을 것입니다.
네, 만물을 창조하시고 보존하시고 다스리시는 데에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영광과 존귀와 또 지혜와 선하심과 의를 그분에게 돌리기 위해서는 창조의 교리를 비롯해 섭리의 교리를 알아야만 합니다.
그래서 시편의 저자는 평생에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하는데요. 시편 146편 2절.
나는 생전에 여호와를 찬양하며 나의 평생에 내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아멘. 자신이 그리고 모든 사람이 왜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는지에 관해 두 가지 이유를 말합니다. 먼저 이유는 6절에 나와요.
여호와는 천지와 바다와 그 중에 만물을 지으시며 영원히 진실함을 지키시며 하나님께서 창조의 주인이시기 때문이네요.
그렇죠. 창조의 교리를 아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는 또 한 가지 이유는 그 다음 절 7절부터 마지막 10절까지입니다.
억눌린 사람들을 위해 정의로 심판하시며 주린 자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 이시로다. 여호와께서는 갇힌 자들에게 자유를 주시는도다. 여호와께서 맹인들의 눈을 여시며 여호와께서 비굴한 자들을 일으키시며 여호와께서 의인들을 사랑하시며 여호와께서 나그네들을 보호하시며 고아와 과부를 붙드시고 악인들의 길은 굽게 하시는도다. 시온아 여호와는 영원히 다스리시고 내 하나님은 대대로 통치하시리로다. 하나님께서 만물을 섭리하시기 때문이네요.
네.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셨다는 것, 하나님이 세상을 다스리시고 유지 보존하신다는 것을 알게 되니까 자연스럽게 내 생전에 여호와를 찬양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라고 고백하게 된 거예요. 우리가 창조와 섭리의 교리를 배워 알고 그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 왜 필수적인 것이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우리의 위로와 구원을 위해서도 창조와 섭리의 교리를 알아야 하고 그것이 필요합니다. 왜 그럴까요? 세 가지로 나눠 생각해 볼 수 있는데 먼저는 섭리의 교리라는 수단은 우리로 하여금 역경 중에 그러니까 일이 잘 안 될 때 힘들 때 인내하게 하기 때문에 필요합니다. 말씀을 볼게요.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에게 그리스도의 무엇과 같은 사람들이 되길 원한다 라고 합니다. 뭘까요? 데살로니가 후서 3장 5절입니다.
주께서 너희 마음을 인도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가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주님의 인내를 본받는 사람들이 되라고 하십니다.
네,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가라 이렇게 말을 했죠. 자, 그러면 어떻게 할 때, 어떤 것에 도움을 받을 때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갈 수 있다고 말할까요? 데살로니가 후서 3장 2절에서 3절.
또한 우리를 부당하고 악한 사람들에게서 건지시옵소서. 하라,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니라. 주는 미쁘사 너희를 굳건하게 하시고 악한 자들에게서 지키시리라. 부당한 일이나 악한 사람들로부터 또 하나님께서 반드시 건지신다는 것을 믿을 때라고 하네요.
그래요. 지난번 우리가 섭리를 배울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악한 사람이나 악한 도구도 사용하신다고 하셨잖아요. 악한 사람들 또 우리를 힘들게 하는 일들 그런 일들을 경험할 때 그리고 그런 일들을 통해 하나님이 일하시는구나 건져내시는구나를 믿을 때 그러니까 모든 상황에서 다스리고 계시다는 것을 믿을 때 이렇게 섭리를 알 때 믿을 때 역경 중에 인내할 수 있다는 거죠. 그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인내 안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하윤재미님, 하나님은 우리 성도들을 향해 어떤 마음을 갖고 계실까요? 저는 로마서 8장 32절이 그것을 너무나 잘 말해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아들까지도 우리에게 내어주신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의해 일어나는 일은 무엇이든 우리에게 유익하니 어려움 중에도 반드시 인내로 견뎌야겠습니다.
아멘입니다. 무엇이든 유익하니 이렇게 이야기하셨는데 참 은혜로운 성경적 고백이에요. 모든 일, 심지어 악한 일이라도 하나님의 계획과 뜻에 의해 일어난다. 또 하윤자매님 말처럼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유익하다. 하나님의 계획은 나에게 유익해. 예수 그리스도까지도 주셨는데. 그렇게 믿으면서 우리는 그런 힘든 일들을 인내로 감당해야 하고 또 모든 일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아버지다우신 뜻을 바라보고 인정해야 합니다. 자, 섭리의 교리가 우리에게 어떻게 위로와 구원에 필요한 것일까요? 두 번째는 섭리의 교리라는 수단은 우리로 하여금 순경 중에 아까 역경 중에는 일이 잘 안 될 때인데 순경 중에는 일이 잘 될 때 그때 하나님께 감사하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누구에게 감사하던가요?
그거야 물질적인 것이든 또 신령한 것이든 큰 것이든 작은 것이든 좋은 것을 주는 자에게 감사합니다.
그렇죠. 좋은 것 주면 감사합니다 하잖아요. 성경이 뭐라고 하나요? 야고보서 1장 17절에.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아멘. 야고보 사도는 우리가 소유하고 누리는 모든 좋은 선물들이 그것들의 주인이신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 어떻게 해야 할까요? 좋은 것 주는 사람한테 감사합니다 해야 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니 하나님께 감사해야 하죠. 다른 말로 그분의 은택들을 인정하고 그를 높여 기려야 합니다.
결국 감사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택들을 인정하고 또 기리며 또 적절하게 보답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네요.
맞습니다. 자, 이렇게 섭리를 배워 알고 나면 아 그렇구나, 나한테 온 이 모든 것들, 특별히 좋은 것들은 하나님께서 더 큰 사랑으로 주신 거네, 아 너무 감사하네, 이렇게 섭리를 알면 교만하거나 내가 잘한 것처럼 자기 자랑하지 않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람이 되게 합니다. 섭리의 교리가 우리의 위로와 구원을 위해서도 필요한 것이라고 했는데요. 세 번째, 왜 그럴까요? 섭리의 교리라는 수단은 우리로 하여금 닥치는 모든 일에 대해서 선한 소망을 갖게 하기 때문에 필요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을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네, 혹시 하윤자매님 교회에서 먼저 하나님 나라로 가서 장례식을 치르는 그런 일 때문에 장례식장에 가보신 적이 있나요?
네, 있습니다.
예, 맞아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장례를 치르는 곳과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장례를 치르는 곳에는 굉장히 중요한 차이점이 있습니다. 슬픈 건 맞아요. 그런데 슬픔만 있느냐 아니면 소망이 있는 슬픔이냐, 그 차이가 있어요. 바울이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그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거죠. 너희 성도들 가운데 가까운 지체가 죽었다면 참 슬픈 일이긴 하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처럼, 성경에는 아까 소망 없는 다른 사람들, 이게 이제 세상 사람들이야, 그들처럼 슬퍼해서는 안 된다라고 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세상 사람들을 소망 없는 사람들이라고 표현을 했죠.
네.
그러면 성도란 어떤 사람들이라는 얘기일까요? 반대로 소망 있는 사람들이겠죠. 어떤 소망이에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 14절.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사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처럼 성도도 부활할 것이라는 소망이에요.
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알고 기억할 때 소망을 가질 수 있습니다. 가까운 이들의 죽음 앞에서도 슬프긴 하나 세상 사람들처럼 슬퍼하지 않을 수 있고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당신의 섭리로 지금까지 우리를 지난날의 역경에서 구해내셨다면 앞으로도 우리의 구원에 합당하게 모든 일들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우리를 버려두셔서 망하게 하게 하신다거나 하는 일은 절대로 없을 것입니다.
아멘. 여러 가지 어려운 일에 떨어졌을 때 우리 안에서 선한 소망을 만들어내는 하나님의 선물이 바로 이 섭리라는 말씀이시네요.
네, 결론을 내려보겠습니다. 창조와 섭리, 특별히 이 섭리의 교리가 우리 안에서, 성도들 안에서 유지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신앙의 모든 진리 전체와 경건의 기반 자체가 뒤집어지고 말 것입니다. 왜 그런가요?
왜냐하면 역경이 올 때 그것들이 하나님 우리 아버지로부터 온 것이라는 것을 모르면 그 가운데서 인내하려고 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또 우리에게 베풀어주는 은택들이 위로부터 오는 것임을 모른다면 그것들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이 없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비롯한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의 구원에 관한 하나님의 뜻이 불변하다는 것을 확신하지 않는다면 미래의 일에 대해서도 확고한 소망을 갖지 못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네, 그래서 아주 오랜 시간 동안 섭리를 배웠고 그 섭리를 배우기 전에 창조를 배웠습니다. 28문은 여기서 마치고요. 교리문답 29문을 새롭게 살펴보겠습니다.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제29문 질문. 하나님의 아들을 왜 예수 구주라 부릅니까? 답은요?
그가 우리의 모든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때문이요. 또한 다른 어느 누구에게서 구원을 찾아서도 안 되며 발견할 수도 없기 때문입니다.
네, 지금 뭐 우리가 섭리를 배웠죠. 오랜 기간 동안. 그 다음에 창조를 또 배웠고 또 그것을 배우기 전에 아버지 하나님, 성부 하나님에 대해서 배웠어요. 뭐 여러 가지를 배우고 있는데 이 배우는 전체 과정은 뭐냐? 그랬을 때 우리는 이렇게 대답하면 돼요. 사도신경이에요. 사도신경의 내용을 하나씩 하나씩 나눠서 총 이제 9개의 조항으로 나눠가지고 하나씩 하나씩 살펴보고 있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말하자면 방금 전까지 해서 첫 번째 조항을 마친 거고 지금부터 이제 두 번째 조항을 하게 되는 거죠. 아무튼 우리가 배우고 있는 것은 사도신경이다. 이걸 이제 계속해서 배워가고 있고 앞으로 배울 것입니다. 지금 말했지만 이제 몇 달에 걸쳐 배운 것들이 첫 번째 조항.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였습니다. 여기 다 나오잖아요. 하나님 아버지 천지를 만드신 창조 네, 뭘 믿느냐 그분이 일하시는 것. 이 한 주제를 자세히 배운 거죠. 네, 창조도 있고 섭리도 있고 넘어가서 이제부터 배울 내용은 사도신경의 두 번째 부분으로 중보자에 관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도신경을 처음 배울 때 12가지 주제로 나눠 살펴봤었는데 아버지 하나님에 관한 믿음이 첫째 조항이고 둘째 조항부터 일곱째 조항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에 관한 내용이 시작되기 전까지 중보자에 관한 내용이라는 거죠?
그래 맞습니다. 어떤 것들이 있었나요?
두 번째 조항은 그의 독생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사오니 세 번째는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셨고 네 번째는 본디오 빌라도 아래에서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고 지옥에 내려가셨고 다섯 번째는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고 여섯 번째는 하늘로 오르사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시며 마지막으로 일곱 번째는 거기로부터 오신 산 자들과 죽은 자들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네. 사도신경의 이 두 번째 내용은 중보자의 위격, 그리고 또 하나는 중보자의 직분. 이렇게 크게 보면 두 부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중보자의 위격에 관한 내용은 아까 읽었던 사도신경 중에 둘째 조항만을 말합니다.
그의 독생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사오니 이거를 말씀하시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셨고 이것부터 거기로부터 오사 산자들과 죽은자들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까지 앞에서 말한 것처럼 성령 하나님에 관한 조항 전까지가 중보자의 직분에 관한 내용입니다. 이 중보자의 직분은 다시 두 부분으로 나누어지는데 하나는 그분의 낮아지심. 이 낮아지심을 공로라고 말을 해요. 그리고 또 하나는 그의 영광을 입으심. 이건 이제 효력이라고 말합니다. 공로와 효력은 다음 시간 그리고 이제 그 다음 시간에도 계속 말해 갈 것 같아요.
주님의 낮아지심을 보면 그리스도께서 공로가 있으시다는 것을 또 주님의 영광을 입으심을 보면 그분에게 효력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거네요.
그렇죠. 그렇게 생각하면 정확합니다. 자, 그러면 주님의 낮아지심, 다른 말로 이제 공로인데 이곳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사도신경의 셋째, 넷째 조항입니다. 셋째,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셨고 넷째, 본디오 빌라도 아래에서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고 지옥에 내려가셨고
네. 예수 그리스도는 중보자는 구원자는 주님은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런데 그분께서 사람의 뱃속으로 들어가셔서 잉태되시고 사람의 몸이 되셨어요. 사람이 되셨죠. 그런 의미에서 보면 낮아지신 거죠. 이제 중보자의 낮아지심이란 그런 의미예요. 자, 그러면 중보자의 영광을 입으심은 어떤 내용일까요?
사도신경 다섯째 조항에서 일곱째 조항까지입니다.
그렇죠.
다섯째,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고 여섯째, 하늘로 오르사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시며 일곱째, 거기로부터 오사 산자들과 죽은 자들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네,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셨죠. 이 주님께서 다시 이제 올라가시는 것, 아까는 낮아지셨지만 올라가시는 것인데 이것을 영광을 입으셨다라고 표현을 해요. 그 뒤에 있는 내용도 다 마찬가지예요. 특별히 이 일곱째 조항 마지막 거기로부터 오사 산자들과 죽은 자들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이 내용은 그분이 오셔서 심판하실 그때 이 그리스도의 영광이 완성될 것을 잘 보여줍니다. 이미 영광을 입으시고 지금도 영광 가운데 계시지만 그것이 완성될 것은 이제 심판하러 오실 마지막 때라는 거예요.
목사님, 저희가 네네네. 주일 예배 때마다 암송하는 사도신경이 이렇게 체계적으로 또 지혜롭게 작성되었는지 그동안 몰랐었습니다.
그렇죠. 정말 체계적이죠. 뭐 우리가 지난주 이제 섭리를 배우긴 했지만 이렇게 체계적인 사도신경이 만들어져서 한 400년, 500년 정도에 완성이 돼가지고 지금 뭐 1500년까지 바뀌지 않고 계속 이대로 신앙의 고백을 하고 있죠. 이 고백을 하면 우리 같은 편이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건데 이게 왜 만들어졌는지 아세요? 교회 안에 엄청난 이단이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이단 아닌 사람 구별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구별할 기준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교회의 성도들 또 교회 지도자들에게 씨름하게 하시고 고민하게 하시면서 기준을 만들어 놓으셨죠. 그래서 너 이거 믿어? 나 믿어. 그러면 너는 성도. 이거 믿어?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 그럼 너는 아니야. 이렇게 사도신경을 하나님께서 완성하게 해주셨죠. 이 사도신경이 완성되는 섭리 안에도 이렇게 놀라운 일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꺼이 이단 악인들이 교회 안으로 침투해 오도록 허용하셨죠. 그 일들을 통해 교회는 방어할 수 있는 이런 보호체계를 갖추게 하신 거고요. 아무튼 뭐 대단하죠.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이 참 놀라워요. 이 중보자의 직분의 첫 부분을 한번 볼까요?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그리스도의 낮아지심이잖아요. 내용이 어때요?
사람의 몸에 잉태되셨고 그 다음은 고난을 받으셨고 다음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고 그 다음은 장사 지내셨고 그 다음은 지옥에 내려가셨습니다. 지옥에 내려가셔서 당신의 낮아지심이 절정에 이르기까지 점진적으로 한 단계씩 낮아져 가셨네요.
그렇죠. 예, 한 단계씩 한 단계씩. 영광을 입으심도 똑같습니다. 나중에 자세히 살펴보겠지만 점진적인 발전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그렇게 여러 단계를 거쳐서 결국 최고의 절정에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고 그 영광의 완성은 다시 오셔서 만물을 심판하실 때 이루어지죠. 자,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다음 주에도 계속해서 제29문 하나님의 아들을 왜 예수 구주라 부릅니까와 그 답에 관한 것들을 살펴보겠습니다. 현자매님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지체된 북주선의 성도님들,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 아래 승리하십시오. 광야 한가운데서 건강하고 안전하길, 무엇보다 마음이 평안하길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자, 우리 함께 선포할까요?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우리는 그 아래서 즐겁게.